하나님 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6장 1절 한절 말씀 보고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1절 먼저 화면을 보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찾아놓으시고 6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성경 찾는 소리가 없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남의 일이니까 성전 건축했다라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1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빼도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은 왜 그랬느냐는 거죠. 앞에 보면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이제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바뀌면서 이제 제도도 정비되지만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을 누려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안식을 누린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 평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때도 전쟁이었고 사사시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다윗 왕도 거의 평생을 전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솔로몬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요 말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안식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딱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예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 뭐냐?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전 자체를 무슨 신비한 뭐 건물 이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 모세 때 말씀하셨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성전의 모습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건축했다 싶지만은 성전 앞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닙니다. 옮겨 다녀야 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고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 모세 때부터 시작된 그 광야 시대의 상징입니다. 완전히 정착했다는 의미가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을 기록했던 포로된 자들과 포로된 자들의 그 후손들에게는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라고 지금 조건을 딱 거시는데요. 이게 번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지키면, 저는 이게 조금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망난 네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번역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면 참 잘했구나. 건축하기 마음이 좋구나. 이런 말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안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이게 의미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먹었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훅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네가 이 법도를 성전 지으면서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분명히 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가 이거죠. 앞뒤 툭툭 잘라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딱 기억해요. 뭘 기억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니 싹 잘라버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설마.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남유다는 그랬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성경을 오독이라고 하죠.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잘 읽어보면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침략해와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전이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 좋은 마음을 가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참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어. 우리를 그냥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자신들의 죄와 반역은 제쳐놓고 건물이 눈에 있으니까 만지면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에이 설마 망하겠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네가 성전을 건축해도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써놔도 안 들어요. 사실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며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이 말이잖아요.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믿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할 때 아스다롯이나 바알처럼 대한 거예요. 아스다롯과 바알 신의 공통점이 뭐냐. 풍요의 신이에요. 잘 빌면 잘 되는 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뭐가 다르냐. 자, 아스다롯을 왕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아스다롯이 자기 왕이고 그래서 왕을 섬기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대로 움직여요. 비 줬다 뺏었다 그냥 움직여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하나님을 왕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스다롯과 바알은 재물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예배법과 여호와 예배법을 비교해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그 예배법 가운데서 이 재물을 드리는 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름 뭐더라? 밀곰이었나? 제가 기억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도 이제 그 가나안 종교된 책을 읽다 보니까 신이 막 섞여가지고 그런데 기억이 남는 게 뭐냐. 철로 된 황소의 형상을 만들고 황소의 이 배 속에 큰 구멍이 뚫려서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을 위해서 자기 갓난아기를 그거 던져넣고 태워 죽여요. 그것도 왕이 자기 왕자를 태워 죽여요. 그러면서 그 왕을 통해서 이까지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에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헌신을, 마음을 왕 삼는 그 고백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물 좋아하시고, 야, 이거 내가 딱 들어가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착각하지 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건축이, 건물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 포로된 자들 그리고 후손들이 분명히 그 역사를 되살려내서 결국은 오늘 나오는 이 12절, 13절 말씀대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또 포로된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또 다음에 새벽기도 때도 예레미야를 할 때가 돌아오겠죠. 예레미야를 보면 7장에 그래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레미야 외침이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왜? 그 성전이 거기 있거든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거 성전 아니야. 이 성전 아니야. 이게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야기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아니야 이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남유다의 그 타락상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포로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기 나오는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되짚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경력이, 여러분의 기적의 체험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많은 것들이 지금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요거.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정말 교회를 잘 섬겼으니까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마음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나를 왕 삼고 섬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관계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자칫하면 남유다 사람들처럼 성전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조금만 품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포인트, 요 마음의 중요한 고백, 또 그래서 따라오는 순종을 여러분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남유다의 잘못을 그대로 밟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쓰는 말 가운데 전철을 밟는다는 표현 아십니까? 전철을 밟는다. 전차가 지나간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포장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레바퀴가 지나가면, 즉 바퀴가 네 개 달린 아니면 두 개 있던 애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길이 패여요. 그러니까 다른 수레가 오면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철을 밟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차의 폭 이런 거 있죠. 도로 폭이나 이런 것도 그때 말을 끌었던 그 마차를 끌었던 말의 두 마리의 폭이 지금 기차의 폭입니다. 기차 이 철로의 폭인 거예요. 계속 그걸 고수하는 거예요. 한번 딱 정해지니까 바꾸질 못해.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전철을 계속 밟아요. 열왕기상부터 학까지 다 읽어보면 똑같은 길을 갑니다. 자꾸 순종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이걸 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쉽게 이 나쁜 놈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그래.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사람이니까 결국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에요. 우리가 뭐 되게 특별한 존재 같고 대단한 새로운 걸 말하는 것 같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픈 거, 또 그 10대, 20대, 30대 나이 따라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 그 시대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누구나 그 입장이 되면, 그 시대가 되면, 그 나이가 되면 말할 수밖에 없고 느끼고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한 자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고민해야 돼요. 김 목사야, 네가 지금 목사이지만 만일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무개야, 네가 권사이지만, 네가 직분자이지만,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이래하면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요 12절 13절에 큰 결과를, 뭔가 이론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내 법도를 따르냐는 거죠. 자, 이 말은 계속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또 기도하고 또 나타나서 똑같은 내용을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바뀐 적이 없어요.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 하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걸 우리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 이사 들어가면 또 새 예배단 들어가는 것처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이사를 하는데 이골이 났어요. 이골이 하도 많이 다니까 아버님이 농협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물건을 많이 사면 안 돼요. 엄청 귀찮습니다. 가능하면 뭘 안 사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항상 뒷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놓고 이사 가면 또 들고 가야 돼. 귀찮은 거야. 근데 이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저도 어린 기억에 조금씩 집이 좋아졌거든요. 좋아졌는데 집은 좋아져서 당장 기분은 좋아.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져요. 관계도 그대로고 아무런 차이 없어요. 조금씩 뭐 잘 살게 되는 게 옷도 좀 좋아지고 편해지는 것 같지만 그냥 딱 거기까지. 새 집에 들어가서 더 좋은 가족으로 더 좋은 사람을 하려면 살아가려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일 수는 있죠. 각성하는 거지. 아, 내게 집도 새로워졌으니까, 교회도 새로워졌으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다음날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로 우리가 남유다의 몰락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솔로몬도 다비드 왕 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모세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찬란한 순간에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도 자기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12, 13절의 고백도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끝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축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이 좋은 기회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우리는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